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렇게 본따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이게 그 책처럼 쓰여진 게 아니고 첫 번째 파트는 어떤 사람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설명하면서 쓴 글이고, 또 그 뒷부분은 이 로렌스 형제가 다른 이제 여러 지인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이 쓰여진 지가 한 360년 정도, 한 350년이 훨씬 지난 책입니다. 근데 아직도 출간되고 있고, 또 한국말로도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책이 이제 시간이나 문화를 뛰어넘는 소위 이제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 로렌스 형제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망, 아니면 니콜라 에르망 뭐 이렇게도 발음하던데요. 니콜라스 헤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옛날 왜 프랑스 이렇게 30년 전쟁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군인으로 이제 참전했다가 아주 심각한 또 부상을 받고 해서 후유증으로 또 고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뭐 운동 선수도 뭐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50세가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맨발의 가르멜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평신도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수도사도 아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들어가서 받은 이름이 로렌스 형제. 이제 브라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라고 부르니까 암흑의 형제 이렇게 부르는데 로렌스 형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기 수도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이제 걸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너무너무 싫었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맡겨진 일이니까 했는데,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조금 생각을 달리 먹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일에 내가 집중하자. 뭐 이것저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거나 혹은 뭐 좀 싫어하는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이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의 모든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 그렇게 이제 스스로 마음을 먹고 그 이후로 굉장히 중대한 변화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왔던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뭔가 대단한 게 없어요.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했다거나 뭐 유명한 성자들처럼 뭐 고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돌봤다거나 아니면 막 굉장한 설교가라 가지고 한번 설교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은사가 있어 가지고 기도한 병이 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의 강점은 뭐냐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 거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분은 자기가 먼저 경험적으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설교자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만 나는 설교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 그리고 이분의 표현으로 하자면 연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프랙티스 해야 되는, 막 할 때 막 너무 좋고 막 할 때마다 막 너무 흥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지리하고 기도하면 생각이 막 분산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하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이제 주방이 이분에게는 성전이 되었고 설거지가 그에게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방의 성자라고 이렇게 불리게까지 되었죠. 약 4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에게도 그래서 깊은 통찰과 또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친구 간에 주고받은 대화, 또 소개, 혹은 지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들인데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고행이나 영적 수련을 많이 한 수도사도 아니었고 뭐 성경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깊고 방대한 목회자나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평범했던 이 삶이 오히려 이제 내가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 뭐 나눈 대화나 쓴 편지, 심지어는 그 편지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 글을, 이 편지를 보여주지 말라.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내가 솔직하게 몇자 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게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일기 쓰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책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때 그가 발견하고 또 누렸던 영적인 진리가 우리 또한 그것을 만약에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면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주장하고자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발견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겁니다라고 한 게 없어요. 그냥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가지를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뭐 그냥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책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 이따금씩 조용히 물러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대화는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시작합시다. 어쩌면 그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자발적인 결심만을 기대하실는지 모릅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에게는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의 64이 되었고 나는 80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읍시다. 그분과 함께 있는 한 고난마저 우리에게는 달콤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책을 쓰고자 쓴 내용이 아니라 편지입니다. 그냥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유 뭐 이만큼 나이 먹었으면은 뭘 또 고치고 뭘 또 다르게 살겠나, 그냥 이제 고만고만하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는 80이고 내가 편지를 보내는 당신은 64인데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미와 보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달콤한 것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거기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 영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권면하는 건 그겁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수시로 설거지 하다가도 그렇고 청소하다가도 그렇고 뭐 일하다가도 그렇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그렇고 일어나서도 그렇고 잠깐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태수회라는 말이 있거든요. Prayer Retreat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 Retreat 그러면은 무슨 수련에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Retreat이라는 말 자체가 물러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또 한적한 곳에 홀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뭐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는 그 시간, 그 장소라도 잠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 순간이 바로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과 장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 말씀에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너무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앞에 모신다고 했다가 오른쪽에 계신다고 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실제적으로 뭐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위에 있고 이런 뜻이 아니겠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겠다는 거예요. 인식하겠다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다라고 내가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우편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와 함께 매 삶의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에게 했던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7편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교회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기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뭐 도움도 안 되고 별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자꾸 내 앞에 모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앞에 모심이요. 또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1절 말씀 보시면은 시편 16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에게 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 앞에 모셨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어려울 때, 오히려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그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나 시련도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끝맺음을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시작한 시편이 마지막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실제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즉 그 1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 그 중간에 일어난 것, 이제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문제가 닥쳤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도망해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급한 마음에 문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니요. 내 자신 스스로 상기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며 생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죠. 여기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갈립니다. 1절과 같은, 2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입술로는 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막 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것에도 신뢰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군대에도, 내 군대 장관에게도, 나를 막 따르고 좋아하고 막 지켜 세우는 백성들에게도, 혹은 내가 도움을 받을 동맹을 맺을 이웃 강대국에게도 다른 어떤 것에 신뢰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잡신에게도 내가 신뢰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신뢰를 두겠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먼저 드리고 나가죠.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이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 된다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로 지어준 땅이 있고 나에게 허락해준 것들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만 실상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깃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책들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책들 중에서 디즈니 이렇게 뭐 그림책이었나요? 거기에 알라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죠.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가지고 소원을 몇 가지 말하라고 하죠. 세 가지. 아 여기 좋은 예, 부유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나 봐요. 책들을 보면서 예, 세 가지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야 너는 소원이 뭐야? 넌 소원 뭐 빌 거야? 하면 이제 막 나름대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것이 나는 소원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왜? 겸손하니까. 욕심이 없고 소박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늘 생각이 그거예요. 왜 세 가지만 얘기하지? 한 가지만 얘기하지? 그 한 가지가 바로 네, 내가 너의 영원한 주인이 되게 해줘. 이 소원만 하면은 세 가지 소원에 제한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3만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주인이 된다면은 뭐 완전히 그냥 자동 판매기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혹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좀 많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고 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가지 소원 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그러겠습니까? 그때는 감사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다 관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한 가지 소원도 필요가 없죠. 지니하고 나하고 친구가 되면은 뭐 친구 사이에 뭐 그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알라딘이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소원을 두 가지는 좀 이렇게 좀 엉뚱하게 빌었다가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이 소원 자기가 왕자 행색을 해서 공주랑 계속 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한 가지 소원을 지니가 자유롭게 되는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은 친구가 되죠. 친구 사이에는 계약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 지니 따위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그리고 주시는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모든 순간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산업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단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강물처럼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막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애씀과 치열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의 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그 전제가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로부터 싸워나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평강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 이미 다 나는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열쇠를 주셨지 평탄한 삶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자꾸 깨뜨리려고 해요. 말 한마디에, 작은 일 하나에, 혹은 이런저런 내 약점들에 대한 공격 으로 인해서 이 평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인 것을 우리의 대적은 알기 때문입니다.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평강만 잃지 않는다면, 빼앗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왜?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심지어는 지옥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연습,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죠.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평강이 그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건져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보면은 열심히 싸워라, 투쟁하라, 이를 악물고 덤벼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마음의 평강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것이고 또한 경험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방해가 혹은 대적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꾸 이걸 지키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뭐 되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얘기라서 공감이 돼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목사님은 이제 좀 유명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또 말씀 전하러 다니시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이제 많이 타겠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스튜어디스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그렇게 대하더래요. 뭐 이분도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 아니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성격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보기에도 아 이거는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당신 슈퍼바이저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말 자체를 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은 척 만척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누르고 있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여기서 평강을 빼앗기면 안 되지. 화를 내고 분노하며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지. 이게 전혀 가치 있는 일이 아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그 여자를 용서하고 스스로 그 평강을 지키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고비를 넘겼죠. 집에 와봤더니 그 손주 중에 한 명, 손주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손주 중에 한 명이 냉동실 문을 뭐 아이스크림을 뺐는지 열고는 그냥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다 녹아가지고 녹은 그 물이 집 밖으로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이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본 겁니다. 모든 음식이 다 상해버렸고 이제 막 이렇게 바닥이 다 물이 천지가 되어 있지만 생각하기를 아 이미 화를 낸다고 해가지고 엎질러진 물이 다시금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미 잃어버린 고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스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잠깐 나가야 돼가지고 차를 탔는데 아 누가 이렇게 차 문을 열어뒀는지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된 거예요. 안에 불이 계속 켜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죽어버린 배터리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반응이다.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소중한 하루를 망쳐버릴 수 없다. 내 대적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넘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별것 아닌 일들이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쉽게 분노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강조점은 그거예요. 선택은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감정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가 됩니다. 사단을 그냥 아주 자근자근 밟아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다시 로마서 16장 20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라고요? 그 정의상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입니다. 평강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선택,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기로 내가 평강을 놓치지 않기로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평강이 임하게 하는 것들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무소불위하신 분이죠.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계시다고 딴 곳에 동시에 계시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예배드리는 자리에 주리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드리는 곳에 당연히 계십니다. 하지만 이곳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침실, 침대 위에서도 혹은 싱크대 앞에서도 혹은 화장실에서 혹은 운전대 앞에서도 혹은 길거리에서도 내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머리로만 하나님께서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실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산만하게 되면 아, 그것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꾸 주님과 대화하는데 생각이 이리저리 막 다니네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주일날 예배할 때만 모시며 내가 성전에 갈 때만 모시며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예전에 한번 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밤 시간을 이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자기 전에 잠깐 머물러서 하나님께 미주할 고주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이거 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점심때 뭐 먹었지? 이것도 잘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잠시 평강을 놓쳤던 그 순간에 대해서 내가 좋았던 것에 대해서 또 내가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었던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참 기분이 좋았던 것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미주할 고주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이것부터 하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뿐 아니라 순간순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훈련 틈만 나면 이제 너무 찔리는 이제 제 말이 되겠습니다만 틈만 나면 셀폰을 내 앞에 모시며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그게 문제고 어른들도 그게 문제고 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틈만 나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길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짧게라도 10초라도 30초라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께 내가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내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고 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프랙티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일단 시작은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모든 염려거리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나는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감정의 찌꺼기들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고 낙심되고 우울한 것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내가 해결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일들, 완수하지 못한 그 일들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는 아이디어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 내가 뭔가 중요한 거 기억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 알게 해주세요. 맡겨버리고 염려나 근심이나 감정의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다 맡겨버리고 좀 도움이 되시려면 아예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 중에 막 내가 찌꺼기나 막 염려나 이런 것도 모아가지고 하나님 발 앞에 혹은 주님의 하나님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상상을 그림을 그려 그게 도움이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 내가 아무리 깨어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경성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울 수 없고 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는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잠을 주시는 거죠. 잠을 준다는 게 그냥 숙면을 준다 그런 말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모든 그런 염려와 불안함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에 보면은 He gives even in his sleep. 잠자는 동안에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잠자는 가운데도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내가 맡겨드리고 기도로 맡겨드리고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은 내가 맡겨드린 것을 가지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는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밤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감정들이 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귀한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더 좋기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 후에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에 계속해서 생명과 축복과 회복과 능력을 속삭이시고 영원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주실 수 있고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그 걸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잠을 못 자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대학은 어떻게 하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애들 뭐 가정에 문제 있는 것들 들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더해 주시죠.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늘 하며 또 밤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자리에 드는 훈련을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의 형상 가운데 깨게 되어지고 그 형상을 바라보며 내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의뢰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내가 인식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봤던 어떤 분이 올린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또 주님과 늘 대화하며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진이처럼 얻어내는 그런 관계와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떠맡으시고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심지어 내가 잠들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시고 또 자라가게 하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함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연습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